거듭남과 영생.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난 것임을 말해줍니다. 요한 1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쌓입니다. 이상 세 구절을 읽어볼 때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인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경에서는 적어도 서너 번은 거듭남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곧 그분을 믿은 사람이고 그분을 믿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만 이것은 시작이기도 하고 마침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면 두 방면에서 착수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끊으려면 반드시 두 방면에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시작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런 시작이 없다면 어떤 관계도 없게 됩니다. 둘째는 종결시키는 것, 곧 죽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가령 내가 아주 좋지 않은 탕자라고 합시다. 내 아버지가 나와 관계를 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당초 나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첫 번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내가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곧 끊어집니다. 만일 내가 그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면 그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그와 더 이상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방탕하고 제 멋대로인 좋지 않은 한 아들이 있을 때 그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법정에 갈 수 있겠지만 당신이 그를 낳은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가 여전히 당신의 아들인 것은 시종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낳으시고 나서 그분이 당신을 낳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악해도 당신은 그로부터 난 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부인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아버지에게서 난 자입니다. 어쨌든 출생은 전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도 아버지에게서 난 자요, 나쁜 아이도 아버지에게서 난 자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결코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동전 두 개를 주고서 돌아가라는 것과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 안에 계시고 나도 영 안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영생을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작은 거듭남이고 결과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뒷부분을 이루실 수 없다면 우리는 끝날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의해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일 오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약하게 되면 멸망하며 좋은 아들만 영생을 얻고 나쁜 아들은 침륜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채권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속을 되돌려 달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좋은 사람은 이것들을 얻을 수 있고 나쁜 사람은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계속 이어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이 생명은 결코 다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의 예표로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영영 잃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의 범죄에 대해 말하는 장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 과실을 먹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으며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3장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에 대한 독립의 선포임을 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대표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까봐 염려하셨습니다. 만일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서도 죽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까 봐서였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미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대표하는 과실이 아닌 생명 자체를 먹었는데도 죽는단 말입니까? 만일 아담이 상징적인 과실을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가 생명나무 자체를 먹고 영생을 얻었는데 또 죽는단 말입니까? 아담은 생명나무의 예표를 얻고 우리는 생명나무가 예표하는 바를 얻었는데 어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거듭남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만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영원히 소멸시킬 수 없는 사실이고 영생은 영원히 소멸시킬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권능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관계를 싫어해서 끊어버리시려고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계속해서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생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영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기로 합시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영이 되었다고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6장 15절에도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서 거듭나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게 하여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또한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 그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일 우리가 멸망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불구가 될 것입니다. 이 몸은 귀가 반쪽밖에 없거나 코가 반쪽밖에 없게 되고 손가락 하나가 없거나 발가락 하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경에서 확실한 진리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도 누가 멸망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한 부분이 빠지게 되고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전에 미국에 한 여자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한 백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온종일 입에서 노래가 나왔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 주인은 그녀가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 언짢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이 그녀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는데 제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이 장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만일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주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마주보다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손에 있고 내 아버지의 손은 나를 붙들고 보호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낙오될 수가 있겠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주인은 생각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너는 속았다. 하나님이 마녀보다 크시다고 했는데 그분의 손이 크시면 얼마나 크겠니? 내 손가락 사이에 틈이 있듯이 그분의 손에도 틈이 있어. 그분의 손이 크듯이 그분의 손가락 사이에 틈도 클 거야. 따라서 그분이 너를 놓쳐도 그분은 모를 수 있다. 너는 그분이 손으로 너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너는 얼마나 작니? 너를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른다. 내가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가도 그분은 모를 거야. 이 말을 들은 흑인 노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인 제가 그분 손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 손에 작은 새끼 손가락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만일 제가 단지 그분 손에만 있다면 제가 떨어져 나갈 때 그분이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분 손에 작은 손가락이라면 어찌 떨어져 나갈 수 있겠어요? 만일 사람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는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하나님의 작은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의 몸의 한 지체라면 그분은 그분의 지체를 떨어뜨려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려 놓으실 수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몸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한쪽 손을 다쳤는데 다른 지체들이 아무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장래 당신 한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모든 사람은 천당에서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멸망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다른 책들에서도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과정을 말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지체들의 관계와 지체의 범위를 말하고 에베소서는 지체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은 분명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또 앞에 있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5절부터 30절까지를 계속 읽어볼 때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게 하시며 그가 거룩하게 되기까지 깨끗게 하심으로 결국은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려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있다면 교회는 불구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려질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교회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흠이 없다는 말은 반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침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흠이 있을 뿐 아니라 불교의 지체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몸에 불교의 지체가 없을 뿐 아니라 흠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에게 드려질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침륜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신령한 집이다. 다섯째로, 교회는 몸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개개의 그리스도인이 합하여 하나의 전을 이루게 됩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한 조각의 돌과 같으며 교회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신령한 집의 기초이시며 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돌들로서 함께 주 예수 위에 지어져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거처를 이룹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한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은 허술한 우리 집에서보다 더 보기에 좋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어져서도 곧 돌들이 제자리에서 빠져나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왜 먼저 충분히 고려해보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령한 집이라면 돌 한 조각도 떨어져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신령한 집은 문제가 생기고 볼품없게 될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6장 7절은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장은 솔로몬이 사람들을 보내어 돌을 다듬으라고 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돌은 산 위에서 다듬어졌습니다. 그러나 6장에 이르러서 이 돌들을 모리아 산으로 옮겨 건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연장으로 치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시 다듬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건축자들은 정확히 계산하여 먼저 산에서 다듬고 그런 다음 그 돌들을 가지고 건축하였습니다. 다시 손볼 필요가 없이 꼭 알맞게 건축하였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땅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의 기술자가 돌을 이렇게 잘 다듬고 다시 손볼 필요도 없이 크기도 꼭 알맞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전을 지으시면서 그분이 산 돌들인 우리를 2-3일에 한 번씩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광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할 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일을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사람에게 위탁하셨으나 신약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만 못하단 말입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돌들이라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다면 떨어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고 성전의 산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에게 인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친구들이여, 이것이 당신의 역사가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성령을 갖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인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해인은 인구가 300여만이나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과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아십니까? 오늘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당신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서공회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 성경이 1100만여 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 많은 성경책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것임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집에 돌아가서 당신의 도장을 그 위에 찍는다면 그 성경이 당신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설사 누가 당신의 성경을 이 세상 수많은 성경책 속에 섞어 놓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성경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과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 위에 인을 치사 당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나무로 당신 머리에 인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치심은 장래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과 다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당신에게 인치십니다. 무릇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무릇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일단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치시는 역사를 하시고 성령을 그에게 두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몸에서 하나의 인침입니다. 만일 이것이 재질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는 멸망할 것이고 그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과 같이 보시고 그분의 대적으로 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인침이 우리 몸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대체 우리 몸에 있는 인침은 얼마 동안이나 지속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곧 성령입니다. 이 인치심은 어느 때까지 계속됩니까? 구속의 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3년, 5년 단위요, 300년, 500년 단위며 구속의 날까지입니다. 구속의 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은 구속의 날을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날은 곧 몸이 구속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인을 치심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대환란의 시작이나 첫 번째 들림받는 때가 아니라 전체 성도가 들림받는 때입니다. 그때 모든 믿는 이는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천사는 유한한 존재로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천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 시중드는 종이며 손님을 접대하는 종입니다. 천사는 누구든지 몸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위에 3일, 5일이나 300일, 500일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거의 날까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오늘 자기는 구원을 잃고 멸망한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침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그분이 인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당신은 이 인침을 제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휴거의 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 예수님은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일단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결코 명심도라는 그림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이 명심도보다 복음을 잘못 말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은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뱀, 돼지, 개 등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대표하는 비둘기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것들은 달아나며, 만일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비둘기가 날아가고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 안에서 날아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은 사랑의 표시이고 노를 바람은 미움의 표시입니다. 언제든지 미움이 있는 곳에 노를 바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랑이 있는 곳에 근심이 있습니다. 노를 바람은 어떤 과실이 있기 때문이며 근심도 어떤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과실은 똑같지만 사랑이 있을 때에는 그 과실이 당신에게 근심을 유발시키고 미움이 있을 때에는 그 과실이 당신에게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있을 때 당신은 그를 위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노를 바랄 것입니다. 과실은 똑같은 것이지만 유발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노를 바람이 아니라 근심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으로 노를 바라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당신 위가 아닌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당신이 실패한 것을 볼 때 당신 속에서 근심하시나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은 떠나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인으로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사실은 영영 전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 아주 보배로운 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느 성도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할 뿐 달아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인치심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범죄와 무관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침륜한다면 손해보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손실을 입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만일 내가 찬송과 한 권을 잃어버렸다 합시다. 찬송가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그 자체도 일종의 손실이나 제일 먼저 손실을 당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서 그것을 얻었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손해보는 쪽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죄 가운데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고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싼 값으로 사온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원을 잃었고 당신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당신이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도 어떠한 한 가지를 잃으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피로 산 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을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심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다면 손실을 입는 쪽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손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원하심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를 관심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관심하겠습니까? 내 찬송가 책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찬송가 책이 스스로 자신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그 다음 구절인 14절은 성령이 인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나는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분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겠습니까? 만일 그분이 큰 힘을 들이고 큰 대가를 지불하여 그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면 그분은 더 큰 힘과 대가를 들여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친구여, 만일 당신에게 아주 보배롭고 귀중한 다이아몬드 반지나 진주나 보석이 있다면 당신이 그것들을 사기 위해 돈을 들인 만큼 마음을 써서 그것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만 달러를 지불하고 샀다면 결코 방치하거나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귀중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산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상,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꺼려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보물을 대하듯 하나님도 그렇게 당신을 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 결코 양이 목자를 찾는 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느 날 한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양들의 일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값으로 산 존재이므로 당신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손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이 보호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만일 사람이 보호해야 한다면 우리는 벌써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과 나뿐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도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 자신을 한쪽에 완전히 제쳐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우리의 육적인 사상을 제하고 그분의 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